저희들 요한복음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앞부분, 로고스 관점으로 집필했다라는 선언입니다. 무릇 책이란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머릿말을 씁니다. 석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면 맨 마지막에 요약본을 쓰는데 그 요약본이 제일 앞에 있죠. 어떤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어떤 주제와 어떤 글쓰기 방법론을 사용했는지 보통 밝히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6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갈릴리도 유린되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람들이 별로 안 삽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 떠나버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는 곳이 에베소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와서 정착한 지 60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는 에베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3세대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모국어 아람어를 모르는 거예요. 아람어는 예수님이 사용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친구들하고 골목에서 막 놀고 그런데 쓰는 말이 헬라 말이었던 것이죠. 학교 가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헬라 말을 가르쳐 줍니다. 국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로고스를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뭐 헤라클레이토스가 어떻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어떻고 존재니 뭐 만물의 근본이니 물이니 불이니 흙이니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배웠다는 것이죠. 우리 할아버지는 맨날 토라를 말하고 성전이 어떻게 생겼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런 이야기만 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니까요.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부르시던 신을 아도나이, 한국말로 여호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학교 가면은 뭐 제우스 신이라니. 헤르메스, 포세이돈, 아볼로, 아폴로 신들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시험도 치고 그랬습니다. 할아버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학교에서 듣는 그리스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은 저는 알죠. 그런데 할아버지와 함께 우리 가족은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우리 가족이 모두 갑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같은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가족으로서 크리스찬이 된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로고스 방식으로 이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 가족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다윗의 자손, 유대식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헬라 가족들은 그렇게 이해도 하기는 하지만은 로고스 스타일로, 로고스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네, 요한복음 1장 서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롤로그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 로고스적인 틀을 가지고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니까 이게 뭐 헬라 철학, 뭐 이론, 그뭐 우주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오해를 합니다. 아테네 가면 열두들 있죠. 제우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헬렌 혹은 아프로디테, 아폴로, 이 그리스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서 로고스는 아주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은 아주 신화적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은 맞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요한복음의 로고스 성경은 가장 비신화적입니다. 신화에서 해방된 요한복음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신화로부터 자유로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로고스가 당대 최고의 화법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아주 손쉬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로고스로 설명하면 그 당시에는 더 쉬웠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로고스로 복음을 설명하는가? 네, 알레고리라고 하는 비유법이기 때문입니다. 로고스가 알레고리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쉽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쉽게 설교하는 그 자체가 어렵지요. 알레고리로 말한다라는 것은 저잣거리에서 말한다, 시장바닥에서 하는 스타일로 말한다, 그 뜻입니다. 알레고리는 알로와 아고라라는 말이 합성인데요. 아고라가 뭐예요? 아고라는 잘 아시죠? 시장, 저잣거리. 저잣거리에서 쓸데없이 길게 짓거리는 약장사 스타일 말하는 것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게 알레고리입니다. 놀라셨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비유법, 뭐 언유법, 압유법, 풍유법 이런 비유에 관련되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자말을 풀어보면 견주어 깨우치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빌려서 표현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비둘기는 흔히 평화의 상징이다. 이게 비유법이죠. 뭐 언유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압유라도 할 수 있고 뭐 아무렇게나 말해도 좋습니다. 풍류라고도 하죠. 뭐 은근히 몰래 깨우쳐주고 슬며시 돌려서 나무라거나 가르쳐서 타일러주는 그런 방식의 깨우침입니다. 그래 뭐 그 알레고리를 풍류법이라고 합시다. 뭐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1세기 말 요한의 글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요한의 말하는 스타일에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홀딱 빠져들었다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시대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로고스다 라고 말하면 이보다 쉬운 설명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론은 일명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지난 주일에는 알 수 없는 한 사람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그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가 되는데요.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또 와서 보라 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고스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43절에 이튿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기로 결정하시죠. 거기서 빌립을 만납니다.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시니까 빌립이 따라가죠. 약간 의심스럽게 보셔도 좋습니다. 아니 누가 오라 한다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간결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진리가 부릅니다. 진리 자체가 로고스이시니까요. 이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라고 하죠. 안드레와 베드로도 베세다 출신입니다.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좀 다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베세다 출신이 아니고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마을 가버나움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이에요. 아마 베드로와 예수님은 가버나움 중심으로 활약은 사역은 하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그 원래 원적은 아마 베세다 출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요한복음을 쓴 이 저자는 시시콜콜한 정보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테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묘미입니다. 저자는 로고스 기독론에도 아주 강하고 디테일에도 강한 것이에요. 본 적까지 아는 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사람한테 칼을 들이대서 귀를 자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더 역사적으로 신뢰를 한다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동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더라. 가까운 동네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고 흥미로웠겠습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역시 디테일에 강합니다. 생생한 현장 기록 같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와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로고스이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친구 빌립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다니엘이 말하지요. 아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반문하는 것입니다. 벌써 뉘앙스가 나다니엘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 같아요. 거짓을 모르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말투 속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 깡촌 나사렛 목수 아들이 어찌 메시아가 되느냐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나쁜 의심은 아닙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메시아는 유대를 구원할 현세적 왕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다윗 라인에서 나와야죠. 그런데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 믿음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예수는 현실적으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아기를 덜컥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의 저자는 짐짓 모른 척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태생이라는 전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사이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할 때 이야기 장치 혹은 역사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년, AD 100년에 다른 시대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베들레헴 이야기 해가지고는 별로 감흥이 오지 않고 설득도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적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대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고 선교의 문이 다양하게 될 때 우리 기독교의 수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수준 60년대, 70년대의 수준에서 요한복음의 수준 AD 100년의 수준으로 도약해야 됩니다. 당대의 인식에 아무 장애가 없는 로고스로 예수님을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역시 로고시안 레벨레이션, 로고스가 밝혀내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로고스적인 예수님 소개 방식이 와서 보라라고 했죠. 오늘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너도 나도 예수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기꾼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와서 보라라는 것이죠. 그게 로고스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아시죠? 예수님의 창자국, 옆구리에 손을 넣은 사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요한복음 저자가 글 쓰는 방식은 절대 신화적인 글쓰기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장에도 나옵니다마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자기한테 오는 것을 보니까 보면서 뭐라고 하시죠?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신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양심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거짓이 없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예, 의심 한번 하면서 예수님한테 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나다나엘이 아닙니까? 일단 대화하고 일단 밤새워 토론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비판을 해도 비판을 해야지 무조건 반대하고 미워하고 저주해서는 안 되는 로고스의 방식, 진정한 우리 크리스천의 말하기 방법, 전도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싫으면 싫다 하고 좋으면 좋다 하고 의심이 되면 의심이 된다라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여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다네일을 알아보니까 나다네일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아래에 있는 너를 내가 이미 봤다라는 것이지요.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은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잡게 하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로고스적인 장치, 와서 보라라는 방식으로 만남이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멀리서 보고, 아, 이 친구랑 내랑 오늘 하루 이야기해야 되겠네? 그런 것이죠.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이 친구를 나의 대화에 참여시켜야 되겠구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을 신적인 차원 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내가 신통방통한 방식으로 너를 안다고 나를 믿느냐고? 그렇다면 너는 나를 잘못 본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비하고 초월적이고 이상한 것을 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을 볼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보리라고 하셨는데, 초월적인 것, 신비하고 신통방통한 것으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면 그건 유치한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5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도 이적도 아니고 기사도 아니고 미러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로고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임을 네가 본다면, 그 방식으로 나를 이해한다면 네가 나를 제대로 보고 발견한 거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나다네엘, 네가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라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되면은, 즉 예수께서 로고스이심을 알게 되면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와서 보라 했고, 오늘도 와서 봤더니 예수님은 더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성명 미상 한 사람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처소까지 찾아갔고, 밤새도록 묻고 답하고 토론하였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알았다 하고, 그리고 또 안드레가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이거 다 로고서적인 접근법이라고 했습니다. 아름아름 소개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고 싶으시던 그 원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시 와서 봤다, 역시 로고서 접근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봤더니 더큰 일을 보여주겠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로고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즉 계시하시는 클라이맥스는 이한 단어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인자죠. Son of Man,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인자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인자라는 단어가 너무나 신약에서 특이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긴 했는데, 신기한 것은 이 복음서에만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인자가 사용되는 그 용례는 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 예수님 스스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 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사람의 자식이라는 그 인간적인 면을 강조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아람어의 나를 대신하는 단어라고 한답니다. 그 비천한 말을 가장 이 중요한 시기에 자기를 낮추는 대명사로 썼다고 합니다. 인자, 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과 더불어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인간,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만큼 로고스적인 표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로고스 예수님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로고스 되신 주님이 사람의 아들, 인간으로 오셨음을 저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저희들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주님, 저희들 눈을 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